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심령이 상하고 찢어진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남은 자로 불러주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여겨주시고 그들을 남은 자로 여겨주셔서 결국 바빌론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속박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70년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요, 선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말 그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먼저 받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눈이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위에 항상 고정이 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빌론 그 포로 생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70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살과 같이 부드러운 것과 같은 그 심장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원활히 돌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장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고 이제 25장으로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대언자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외에 여러 대언자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2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경계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9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것과 같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취해서 이 일을 이루는데 그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대언자가 가서 저 바빌론 왕, 저 이방인 이교도 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우리만이 선민이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이요, 하나님을 보내신 저 제사장과 대언자와 율법박사와 이 서기관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도 못한 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 저 이교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어도 내가 일을 시켜서 내 일을 이루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그때가 이르게 되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환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전혀 남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안식년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이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고 땅을 그대로 남겨둬서 땅이 안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안식년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하려면 몇 년 동안 기간이 지나야 70년 동안 안식할 수가 있어요? 490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70년이 그냥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울 왕 시대로부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침공할 때까지 정확한 기간이 490년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연대기를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49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490년 동안 몇 년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70년을 안식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다른 나라로 보내서 그래서 이 짐승들만이 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 역대기하는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그 왕들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너희가 그 땅의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할 때 결국은 그 땅이 황폐한 가운데, 내가 침략자를 불러서 그 땅을 황폐한 가운데 두어서 강제로라도 그 땅을 안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유다 백성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할 때까지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옮겨놓고 그 땅이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이되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혼과 몸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혼과 몸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분, 멸해서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정죄받도록 내두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빌론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유다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던 이 바빌론, 그 바빌론 왕국과 그 왕들을 내가 오히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25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33절에는 지금은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이집트, 시리아, 암몬, 모압 할거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반드시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굴복을 하고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안전이 거하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민족은 그로 인해서 내 심판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치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15절에서 3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제 2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유다의 통치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아히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예레미야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내용이 27장에, 2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27장이 연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27장의 내용도 한마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하고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내가 70년 동안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또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특히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거나 농사를 하게 될 때 이 두 마리 소가 똑같이 걸어가야만 그래야 쟁기질이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두 마리 소의 목에다가 나무로 다 만들어서 이 목에다가 감아놓고 두 마리 소가 똑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나무 기구가 멍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는 멍에줄하고 그 다음에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다가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이른 많은, 여기 가서 보니까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족속의 왕과 두로왕과 시돈왕의 사절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에게 내가 데모를 해라. 데모 아시죠? 피켓 들고 데모하듯이 멍에를 내 목에 들고 그리고 내가 시청과 교육을 통해 데모를 해라. 그 데모의 내용은 뭐냐? 앞으로 70년 동안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터이니 너희가 그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면 살 것이고 너희가 그의 멍에를 피하려고 가진 술수를 쓰고 도망가려고 하면 너희 모든 나라들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모든 민족들이 바빌론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온 세상을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유다 민족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BC 606년에 첫째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약 10년 지나서 BC 597년에 여기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면서 그의 삼촌이 되는 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 나라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빌론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 그 국가들과 모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빌론의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다 죽는다. 저 이겨도 느부갓네살을 내가 이 시대에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저 왕의 멍에를 메고 그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에게 순종하며 살게 될 때 너희가 평안을 누리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에게 음모를 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 시드기야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과 교육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에게 온 땅과 심지어 들에 있는 짐승까지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넓게 뻗은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내가 내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를 섬기고 그의 아들을 섬기고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겨야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6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통치에 굴복하는 왕국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8절,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27장 끝나고 나서 28장에 들어가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바빌론이 우리에게 지어준 새 멍에를 이미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내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거짓 대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대언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결국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내용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7장하고 28장은 멍에 이야기예요. 멍에. 멍에를 매야 되냐 매지 않아야 되냐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저 개와 같은 이 이교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교를 통해서 이끌고 나가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있는데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 자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저 이교도들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런 의문과 함께 지금까지의 그 인류 역사 6천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과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가? 우리 지금 한국이라고 한 땅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세우고 지금 북한 땅과 이렇게 둘이 지금 나뉘어져서 그난 70년 동안 분단이 된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통제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은 이런 스케일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간섭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이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민족들의 사절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야만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의 사신들이 예레미야가 지금 멍에를 메고 데모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나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 별거 없는 나라, 이 나라의 하나님이 온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기 지금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도에 세워졌는데 저 조그만 나라에서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 대륙과 남미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사절단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있는데 아 느부갓네살이 제일 큰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이방 신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 얼마 되지 않는 이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신보다 더 크고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커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는 게 이게 사실이냐?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2500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땅에 얼마 되지 않은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치리하시고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예 하고 대답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답변이 뭐냐? 우리나라가 자꾸 포로 생활이 되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담대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래요?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넓게 뻗은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다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빌론 왕이 아무리 큰 것 같다 해도 그 바빌론 왕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큰 미국을 다스린다 해도 오바마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씨가 내일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낱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독재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또 심지어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만나거나 할 때 껌이나 사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고 싶은 애들에게 나눠주거든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손에 들어있는 껌이나 사탕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껌이나 사탕을 우리가 주듯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왕국을 맡겨서 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바마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 왕국을 지금 차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김정은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껌을 내주듯이 지금 내줬기 때문에 북한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10억이 되는 넘는 그러한 중국 땅을 왜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거지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왕국을 설립하시고 왕국을 설립하신 이후에 그 왕국을 치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까지 골인하시는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늘은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6천년 이전에는 이 지구와 우주 공간에 이런 별과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창조가 있기 전에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것과 같은 창조물들이 있었어요. 그 창조물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조물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의 약 3분의 1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셋째 하늘에서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망하게 하려고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나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반역을 했어? 그럼 내가 놀라운 방법으로 내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기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이 땅과 온 우주만물과 그 다음에 이 우주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루시퍼가 아무리 위대해도 루시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창조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미약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마귀가 이걸 보니까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이 왕국의 계획을 망하게 만들려고 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누가복음 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그분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왕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양도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에덴 동산에서 생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온 세상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치리하는 세상의 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악한 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귀에게 속한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가서 보시면 욥이 고난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고난받아요? 사탄 마귀를 통해서 고난받습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줄 때에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마귀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번성하는 가운데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자기와 함께 타락했던 그 악한 천사들 중에 일부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교접하게 돼서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중간쯤 사람이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 거인과 같은 존재들을 이 땅에 만들게 될 때 하나님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여덟 사람을 순수한 사람으로 남겨놓으시고 홍수를 통해서 그 모든 유전자 조작이 된 그와 같은 그 인류와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그 여덟 사람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민족을 택해야 되겠다. 이 민족을 나의 선민으로 택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민족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고 나의 거룩함을 보고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 가운데 마귀는 그 일을 망쳐야 되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의 커다란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래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보냈는데 이집트 땅에서 이 민족이 번성하게 되니까 누가 나타나요? 파라오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속박의 땅에서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때 이 온 세상에 어떤 민족도 알지 못하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이 돼서 내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타락했다가 회개했다가 타락했다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사무엘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인간 왕을 원합니다 하고 왕을 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각각 40년씩 세워주셔서 1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분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러는 가운데 맨 마지막 호세아 왕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도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께서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마귀가 그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여왕으로 만들어서는 그래서 다윗의 씨를 모조리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남겨두세요? 요아스라고 하는 조그만 아기를 하나 남겨두셔서 6년 뒤에 그 요아스가 다시 왕이 돼서 이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마귀가 파괴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묵묵히 이뤄나가시는 그 내용이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왕이 없게 되었습니다. 왕국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계획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왕국이 사람이 보기에는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그 왕국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이후에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의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제가 두 주 전에 다니엘서를 한번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면 꼭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서를 같이 읽어야 이 포로 생활의 이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구나. 그 내용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고 주변의 모든 왕국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우쭐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프로그램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국 프로그램을 끝까지 지속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다니엘서에 차근차근 몇 차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년에 다니엘서 2장을 가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긴 꾸었는데 꿈도 알지 못하고 그 해석도 알지 못해서 바빌론의 여러 술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거기서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이들 중에 하나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슨 꿈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커다란 형상의 꿈을 꿨어요. 그 형상의 맨 머리는 이 맨 위에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이 두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형상이 이렇게 크게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뜨더니 이 형상을 산산조각 부시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을 이 돌이 채우는 그래서 돌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꿈을 꾼 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 정금은 왕들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 이후에 또 다른 이 세력이 왕만큼 하지 못한 그런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이 뭐예요? 메대 페르시아 왕국. 그 이후에 또 다른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 왕국. 그 이후에 또 다른 왕국, 쇠와 같이 강하기가 엄청나게 강한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맨 끝에는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제국이 쓰게 돼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렇게 변천해 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런 돌을 보내셔서 이 모든 왕국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프로그램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이 야 정말 이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닫고도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왕국을 보니까 다 자기가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장에 가서는 두라 평야에다가 30m가 되는 금으로 만든 이런 형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여기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그 다음에 아벤느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경배하지 아니할 때 이들을 용광로 속에 들여넣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느부갓네살이 이 아이들이 섬기는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경배를 받으신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그와 같은 대목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또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에게 또 한 번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했는데 그 꿈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다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밖에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는 그와 같은 7년간의 생활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시 그의 왕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에 가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 3장 끝난 이후에 다니엘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내려졌는데, 이 말씀이 있는 이후에 다니엘서 4장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교만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단지 내가 사용한 내 종에 지나지 않지. 이 모든 것을 이룬 건 나다. 내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 지내다니다가 7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다시 왕좌로 복귀하겠다고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다가 맨 마지막에 7년이 끝날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내용이 4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끝날 때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루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로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이런 이 훌륭한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왕국 그 왕국을 가져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세상 왕국 변하는 건 다 괜찮은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다니엘서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었는데 누구의 책을 통해서 이게 70년 동안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24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아, 지금 이 포로 생활은 70년인데 실질적으로 너희 백성을 위해서는 70년이 아니라 70일에 490년이 정해졌다. 그래서 이 70일에 가운데 69일에가 끝날 때 메시아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초림했다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 이후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는데 그 7년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대환란이 임하는 그와 같은 7년의 때가 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민족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너도 다니엘 너도 내가 내게 준 그 땅의 상속 몫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포로의 대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2500년 동안 떠돌다가 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저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8년도에 돌아왔어요. 1967년도에 구 예루살렘 시가지를 탈환함으로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확보하고 지금 이 시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된 대로 저 이스라엘 때문에 스가랴서에 기록이 된 대로 저 이스라엘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애타하는 그와 같은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유대인이라고 한 저 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지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이후에 그리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쓰고 여러분과 제가 세계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로마 제국이 끝날 때에 이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카톨릭 국가들이 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과 온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저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앵글로색슨족을 통해서 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성경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온 세상을 돌면서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산주의도 일어나고 민주주의도 일어나고 진화론도 생기고 성경이 변개됐다는 그와 같은 일도 생기고 성경 보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고조선도 생기고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일제 36년도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다 누구의 계획 아래 일었냐?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21세기에 지금 인천의 사랑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위치를 보면 한국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동방의 독수리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한국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상에 나라가 많은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런 민족이 없어요. 다만 너무 종교성이 강하고 율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종교놀이를 많이 해서 그렇지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탁 들어갈 때 이렇게 변하는 그런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중국, 일본, 뭐 태국 뭐 가서 보세요. 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두툼하게 났습니다. 저 위에는 공산주의가 있어요. 아래는 지금 민주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너무 이게 타락이 돼서 방종하는 민주주의가 돼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누가 주장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극도의 인본주의, 극도의 물질 우상주의가 우리 삶을 지금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이 온 우주 공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그와 같은 왕국,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고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이 되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아직 태어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부조리한 일이 많아요. 불공평한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부조리한 게 많아서 영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 생활을 할 때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성경 말씀만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을 만나고 불공평한 일을 만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영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